사랑하는 갈보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5일 주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펴십니다. 오늘 말씀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기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일주일 묵상을 하고 준비하면서 원래 생각하던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전개되었습니다. 처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읽으며 생각이 났던 주제가 있었고 이를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점점 다른 방향으로 나갔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은 2장 후반부를 설교하려 했는데 전반부로 그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파 속도와 그 숫자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몇백 명 수준이었던 것이 순간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한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며 심지어는 죽게까지 하고 그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또 옮겨집니다. 저희는 지금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이런 상황은 아마도 처음이실 것입니다. 남들과 거의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같이 못 드리면서 각자의 집에만 최대한 머물러야 하는 이런 시기는 참으로 많은 이유로 도전이 됩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어떠한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다른 방면으로 이야기한다면 나의 믿음의 고백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계시는 때에 우리 모든 성도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 바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왜 전하는가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당위적이고 꼭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꼭 쉬운 것은 아닌 것을 또한 압니다.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대접을 하는 것을, 또 어떤 분은 남들을 도와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분은 궂은 일을 하시는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어떤 한 곳에 모아지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받은 복음을 굳건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교회 내에 머물고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 나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사역자나 일반 성도의 구분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구원에 빚진 우리 모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2장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몇 장 몇 절을 어떻게 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구원을 전하기 위한 그 이면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행 이전의 내 마음의 기초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현재, 지금.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시기에 모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시기 우리가 준비할 것이지만 소제목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음 전파를 위한 나의 자세 10가지를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으로 해야 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담대했던 이유가 보입니다. 담대했던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많은 싸움을 싸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말하려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함. 그것이 주님이 갖고 계셨던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함은 흔들림 없는 내 안의 복음의 확신과 생명의 담대함에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복음은 부정함이나 간사함이 없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안에 속임수나 부정함이나 간사함이 있지 않아야 함을 압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할 때 100% 정말 완전히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각같이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100%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임수나 부정함이나 간사함까지는 아니라도 복음을 전할 때 진정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순수하게 절실하게 이 순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믿고 혼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위탁받은 대로 전해야 합니다. 4절 초반을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이고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으라 한다면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끝이 없고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복음은 이전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전해서 그 복음이 순수하게 다음 사람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그 안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하지도 또 빼지도 않은 채 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에는 나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길도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하는 원리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그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또한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아첨이나 탐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사람은 생각보다 조금이라도 그 끈을 놓치면 죄성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뭐하고요. 하여튼 어떤 유명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아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비행기를 탈 때 뒤를 돌아 비행기 안을 둘러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기 비행기 탄 사람들은 복받은 줄 알아라. 나 때문에 여러분이 사고 없이 잘 목적지에 도착할 줄로 알라. 내가 하나님 일할 것이 많은 사람이니 그 때문에 나를 살려두실 것이고 지금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 덕에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은 좋지만 자신이 없으면, 그 스스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복음을 전할 때 혹시라도 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해야 함을, 그리고 내가 가려져야 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잘 보일 필요도,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바래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요, 복음을 전할 때 생각보다 알 수 없는 자신의 욕심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나의 욕심이 어딘가 들어감을 감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당신 오늘 나를 만나 복받은 줄 알아라. 그것은 교만이요, 욕심입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서 일어날 때 얼른 마음을 잡고 주님께 이 욕심을, 교만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순간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인가 되는 듯한 느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와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아세요 등이 말이 나올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겉으로든 속으로든 반응은 이래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교만이 들어올 때 얼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그냥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영광은 언제나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자신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부드럽게 돌보듯 해야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마음이 앞서 과격한 언어가 이어지고 너무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너무 급하고 상황이 중요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을 아이들을 돌보듯 해야 합니다. 사실 그들은 아이입니다.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고 연세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영적으로는 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그들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혼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그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이 아니면 상대방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완전히 드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죽어도 좋다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혼에 대한 귀중함을 느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속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마음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십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중의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옛날 어린이 동화 같은 것을 들어보면 가끔 시주승들이 집에 오게 되고 그 집주인이 무언가 해주면 밥을 준다거나 재워준다거나 뭔가 선물이나 복을 뭐 어떤 선물을 준다거나 하면 그때 복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와 반대입니다.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침례교회에서 자비량 선교사나 목회자가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데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성도가 200여 명이 될 때까지 목회자가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도리어 좋은 영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게 하셨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찌되었건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에게 어떠한 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저 자신도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스스로 그 생활이 올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복음의 증거는 자신의 간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복음 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증거로 전하며 자신의 구원의 간증을 그 사이사이 집어넣으면 정말 훌륭한 복음 전하는 방법이 됩니다. 좋은 간증은 믿음과 삶이 같을 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말씀과 일치하였기 때문이고 그가 전하는 말과 취하는 행동이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 고귀한 것을 전할 때 우리가 더러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깨끗해야 깨끗하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먼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나의 회개로 인해 깨끗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통로가 깨끗해야 더 흠없이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때 짧게라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9절의 초반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만큼 쉬운 것이 아니고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이만큼 신중한 적이 없었구나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했고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받아들이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말고의 자세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부모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과 위로를 하고 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만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정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움직이심이 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성령님의 움직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자신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을 담담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스턴에 살았을 때입니다. 거기서 주일학교에 가곤 했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가 일하던 가게에 오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 선생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죠. 참 이상한 일이네. 최근에야 나를 알게 된 이분이 내 죄를 이야기하며 울고 계시다니. 나는 내 죄를 생각하며 운 적이 없는데 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혼에 대한 사랑과 그들이 죄를 생각하며 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지금은 그 선생님이 무엇이라 저에게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저녁에 저의 어깨 위에 놓여있던 그분의 강한 손을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사랑과 눈물은 훗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D.L. 무디의 구원을 잊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사람이 이끈 순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일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을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생명을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언제나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소망입니다. 그 올바른 소망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복음 메시지와 영원한 생명의 확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이 중요한 시기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올바르게 준비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올바른 복음이 전파야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현재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우리만 갖고 끝내면 안 됩니다. 바이러스도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나갑니다. 우리 복음이 바이러스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바이러스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까지 하며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히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건지는 그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 나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고 훈련하시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설프지만 제가 간단히 번역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가사를 다시 음미하시고 찬송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목은 기회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래전 어느 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고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피난처를 찾았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잃어버린 혼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원하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고 반가이 사람들을 맞이할 때도 난 그 기회를 그냥 지나 보내네. 구원해야 할 혼들은 죽어가고 지옥이 그 혼들을 그들의 죗값으로 거두어 가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는 상관치 않는가? 오 당신들은 그들을 볼 수 없는가? 사악한 교만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세. 그리고 절대로 기회를 그냥 보내지 말기를. 죄들의 어둡고 캄캄한 밤에 지옥으로 향하는 정욕의 길에 사람들은 상처받고 피 흘리고 죽어가네. 죄는 육체를 먼지로 돌리고 혼들은 영원히 울부짖는 불 속으로 던져지네. 당신이 그 무서운 지옥에 대해 입을 다물고 기회를 그냥 보냈기에 당신은 곧 창조주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은 불로 여러분의 한 일을 심판하시네. 불쌍하게 길 잃은 죄인들의 피가 여러분 손에 있고 무관심이란 증거로 그분은 당신의 한 일을 불로 심판하시네.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당신은 기회를 그냥 지나 보냈기에 구원해야 할 혼들은 죽어가고 지옥이 그 혼들을 그들의 죗값으로 거두어 가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는 상관치 않는가? 오 당신들은 그들을 볼 수 없는가? 사악한 교만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세.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현재의 상황에 진전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저희 성도 중에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 안에 있사오나 바라옵기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나고 정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스스로 자가 격리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는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집에 있어야만 하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은 나눈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으로 이 시기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 될 때 바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